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께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귀한 성탄절, 우리가 그것을 또 그냥 아무렇지 않게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정말 마음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으로 정말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구원이며 우리의 모든 것임을 다시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고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이고 예수님은 정말 낙도하신 그런 풍요의 분이신 것처럼 우리의 신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회의를 하실 수 있으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음을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오. 그래서 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으로 내가 주의 귀한 일들을 이 사람들을 감당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이날 내가 참으로 다시금 기뻐하며 새롭게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이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신 그 교회를 다닌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갈길 다가서 이제 눈을 감는 마지막 그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면류관을 드리며 정말 예수님만 이 세상에 소망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드리는 간절히 강구하며 기도하시는 예배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보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오전에는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았고 오후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주된 장면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에 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이 동방 박사들에게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었냐면 미가서에 바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목자 바로 그 구세주죠.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된 부분을 그들이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인도를 해주었고 그 예언과 또 동방박사들이 따라왔던 별은 정확히 가로줄과 세로줄처럼 일치돼서 예수님이 있는 그 마구간까지 인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정보 중에 하나라도 빠졌다면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정확히 인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걸 몰랐다든지 혹은 별의 인도함이었다. 그랬으면 예수님을 정확히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이 시간에 보고자 하는 것은 베들레헴입니다. 왜 하필 베들레헴일까? 나사렛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갈릴리도 있고 많은데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왜 꼭 베들레헴일까? 그리고 왜 베들레헴을 찾아가야 될까? 가까운 데서 하면 안 됩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계시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아버지 요셉 그들의 편하게는 나사렛에서 나서 그리고 사람들이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하면 안 됩니까? 왜 꼭 베들레헴이냐? 지역적으로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왜 꼭 이스라엘에만 나타나셔야 됐을까요? 유럽에서 나타나시면 안 됐습니까? 혹은 아시아에서 나타나면 안 됐을까요? 왜 꼭 이스라엘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알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준비했습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걸 좀 꺼주시죠. 자, 여기가 베들레헴입니다. 보이세요?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 잘 안 보이시겠나요? 자,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이거 안 보여요.
너무 심했나요?
네. 좀 물러주세요.
자, 좀 물러주겠습니다. 자,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네, 고정도.
자, 좀 더 물러서 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이 그냥 이런 시가지예요. 시가지. 여기에 어느 마을까지는 알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2000년 후의 지도니까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황폐했을지 혹은 얼마나 더 연약했을지는 잘 알지 못하죠. 하여튼 이 마을 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마을간에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을 좀 더 확대해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여기 표시가 되죠? 요렇게가 이스라엘이에요. 길쭉하게. 여기 요르단이 있고, 그리고 더 나오면, 다마스커스가 여기 있고, 베이루트가 여기 있고, 내가 이집트 카이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지중해죠. 그리고 좀 더 지리적으로 알고자 한다면 더 크게 보면 되겠죠? 여기입니다, 여기. 우리나라는 안 보여요. 우리나라는 저 뒤쪽에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날아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구 뒤쪽에 있어요.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왜 하필 여기에 예수님이 태어났을까요? 왜 여기에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먼저 지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과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뒤로 빠꾸해서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홍해를 가졌을 때에 홍해가 여기 옵니다.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건너온 거예요. 여기서 40년을 보냈던 것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가나안입니다.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이렇게 왔는데 과학자들은 에덴 동산이 어디쯤에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냐면 이쯤에 에덴 동산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문명의 발생지 그리고 문명의 발생지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리를 잡은 곳이 바로 이 지역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되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고 특별히 이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나사렛이라는 것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나사렛을 한번 가보죠. 여기가 나사렛입니다. 보이세요? 예, 여기도 역시 그냥 일반 주택가인데 가까이는 이 갈릴리 호수에 좀 더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인근에 있었던 너무 자, 여기 이 갈릴리 호수 여기서 생활 기반이 여기에 이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디까지 왔냐 하면 바로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까지가 여기입니다. 잠깐 보였지만 바로 위에서 여기까지 한참 내려와야 됩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들레헴부터 나사렛까지의 거리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했던 그 요셉과 마리아의 상황을 아주 힘들게 묘사하고 있죠. 여기서도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 내려와야만 베들레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됐을까요? 베들레헴의 의미가 뭡니까? 단지 이 베들레헴의 지역적인 혹은 지리적인 이 위치로는 별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사해고, 이건 갈릴리 바다.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갈릴리, 베들레헴에서 주님을 부르셨을까요? 이제 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먼 거리를 여행해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이 중요한 이유에는 베들레헴에 있었던 과거의 몇 가지 사건들이 보여주는 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베들레헴이 장사를 했습니다. 라헬은 누굽니까? 라헬은 야곱의 어머니였습니다. 베냐민의 어머니였습니다. 그가 아이를 낳다가 산고의 끝에 죽은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베들레헴에 담겨있는 어떤 그 사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이를 낳다가 죽는 어머니의 슬픔, 그것이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나오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베들레헴에 살고 있다가 모압으로 이사를 간 뒤에 거기서 두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돌아온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상실과 그리고 잃어버림의 아픔이 역시 베들레헴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미는 이제 나오미 때부터 루스로 넘어가면서 변화되죠. 이것이 인생사였어요. 라헬처럼 죽는 것이 인생사였고 또 나오미처럼 자식을 잃고 남편을 잃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오는 것이 인생사였는데 그 다음에 룻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룻이 그 베들레헴에 살면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면서 룻은 다윗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할머니가 됩니다. 어머니가 됩니다. 족보상으로 다윗의 족보에 오르는 사람이 바로 룻이 되었고 그리고 그 3대 손으로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룻부터 회복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을 통해서 왕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면 다윗은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면 거기가 바로 베들레헴. 다윗의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이었다가 거기서 집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었고 그 다음에 룻이 베들레헴에서부터 살아서 다윗 족보에 올랐고 그리고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베들레헴이 의미하는 바가 이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역 중에서도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변하여 승리와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희락과 즐거움으로 바뀌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다른 곳처럼 이렇게 중첩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틀어서 오직 베들레헴에서만 이전에 슬펐던 곳이 희락이 되고 이전에 낙심되었던 곳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바뀌고 또 슬픔이 바뀌고 희락이 되고 찬양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일부러 요셉과 마리아를 이 먼 거리를 여행하게 하셔서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 나아가시게 되십니다. 이미 미가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특별한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생각 사건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이것이 이러한 의미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도 역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전에는 우리에게 절망이 있었고 낙심이 있었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이 있었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부터는 이것이 하나님이 맡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맡아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십니다. 내게 맡겨라. 내게 너의 인생을 맡겨라. 너의 삶을 맡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변화시켜주시고 발전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를 깨달을 때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 받게 되겠습니다. 주님은 그냥 기쁨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혹은 그저 박수를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저 생일 선물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혹은 예수님을 이 만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즐겁게 혹은 행복하게 그리고 만족스러운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산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타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산타가 존재하는 의미는 뭘까요? 어제 제가 TV에 잠깐 봤는데 이런 광고가 있더라. 산타가 굴뚝으로 내려와서 아이의 침대로 들어가서 아이 머리맡에 있는 선물을 빼앗아 그리고 이게 무슨 광고의 내용인가 알아맞추는 겁니다. 무슨 광고의 내용인지 아세요? 산타도 그만큼 살기 어려워졌다. 산타도 좀 더 선물을 뺏어간다. 뭐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산타는 우리에게서 더 이상 기쁜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선물을 빼앗아가는 존재. 산타의 존재는 항상 우리에게 선물을 줘야만 해요. 항상 산타는 선물을 주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사라져버리는 게 산타거든요. 우리가 고맙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산타는 그런 존재. 그렇게 딱 못 박혀져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산타가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혹은 선물을 빼앗아 간다든지 그러면 그 더 이상 산타가 아니라 그 도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징글벨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해주시고 그런 분인가요? 마치 산타 복장을 하면서 한번 그렇게 재밌게 놀면 아주 기분이 흥겨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즐겁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에요. 나에게 맡기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맡기라. 내가 왔으니, 내가 이 세상에 왔으니, 내가 이 장소에 왔으니, 내가 이 장소에 물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사건적으로 내가 실체로 왔으니 베들레헴 이스라엘 여기에 내가 실체로 왔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내어 맡기면 우리의 장소가 베들레헴으로 바뀝니다. 우리의 장소가 슬픔이었지만 고민이었지만 괴로움이었지만 두려움이었지만 그리고 분노였지만 미움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그것은 새로운 것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일어났던 따뜻한 이야기들은 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적군과 독일군과 미군이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치를 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군 중에서 먼저 캐롤을 부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니까 그 노래를 듣고서 저쪽 독일군 지역에서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독일어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양쪽 진지가 결국은 모두 다 누구나 아는 그 멜로디로 고요함과 거룩함과 캐롤을 부르면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물론 성탄절이 끝난 다음에는 또 살벌하게 싸웠겠지만 그렇게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계신 노래가 그렇게 사랑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가 의미하는 바 의미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의미를 깊이 기억합시다.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그런 의미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면 혹은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면 여전히 걱정하고 있다면 여전히 근심하고 있다면 주님이 베들레헴에서 오셨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2006년도 이 성탄절을 통해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조되어 있는 갈등과 또 걱정과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을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해주지 못한 내게 맡겨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그 마음에 모든 압력 수치가 내려가는 것이 주님 의지하고 그것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 바로 내일이죠? 내일 주님께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드릴 때에 우리의 삶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수님 그 의미 그대로 우리의 삶이 기쁨과 소망 또 하나님께 대한 신뢰 넘쳐난 우리의 삶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준비된 땅 베들레헴 그곳은 결코 작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곳은 가장 유명하였고 가장 화려하였으며 가장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슬픈 곳이었고 그곳은 아픈 곳이었고 그것은 괴로운 곳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로 그 지면의 이름은 바뀌었고 그 의미가 바뀌었고 그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인생 베들레헴과 같이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괴로움이 있던 우리의 인생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맞아들여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복되게 하시고 그 인생에 가치 있게 하시고 그 속에 사는 게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113장 보겠습니다.
장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정부 남전도에 부서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성탄 목요일 7시입니다. 성탄 성부영신 모임 오늘 오후에는 예배 끝난 이후에는 청년부 모임 성탄 2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상영도 준비 중입니다. 영화 상영하시며 시간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당수 새벽 예배가 내일 5시 그 다음에 11시에 성탄 당수 예배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영광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일 다음 주 37일 11시 성부영신 예배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미리 준비된 기도 제목 용지가 있으니까 다시 가져가시고 3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결정해 보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함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우리 안도선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백영식 씨 또 오랜만에 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내가 친근 하죠? 아니 친근. 오랜만에 왔습니다. 준비해서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삼성 입사 시험이 아주 좀 어려웠다고. 전혀 엉뚱한 사람인데, 전혀 엉뚱한 사람. 이건 참 묘한 거죠. 준비도 안 하고, 또 더 좋은 일이 있을 줄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헌금을 위해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하여 주위에 많은 영혼을 보낼 수 있는 방주가 되기를 기도하며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또 건강의 중요함을 깨달은 그 귀한 마음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교회를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또 건강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잘 돌볼 수 있는 지혜로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해서 10의 9를 보장하여 주시고 또 주장해 주셔서 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성탄을 감사하여 사오니 이 감사한 마음 축복해 주셔서 성탄을 누릴 수 있는 그 거룩함 그리고 온전한 그 기쁨과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보내려 주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부여사오니 모든 예물에 복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갚아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들레헴 작은 땅에서 나셨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이 귀한 분이 되어주신 주님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의 인생 더욱 죽게 드려 주의 크신 영광에 동참하며 더욱 주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와가지고.
그렇구나. 하면 안 되지.
몸들이 하셔야지.
크지도 않아요. 나쁘다.
그만 쳐, 이제.
예. 왜? 나는 왜 집사님이 들어오시냐고 했어. 왜 집사님이 들어오시냐고 했어.
집사님이에요?
아니, 예쁘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왜 예쁜 머리를 했어? 이렇게. 못 살게 그렸어.
뭐, 웬만해? 뭐, 메이크업을 했어요? 밖에 나갈 수가 없어, 죽어버리고. 너 오빠 괜찮으세요? 아니, 오빠 살아나셨어요?
어?
어. 어떻게, 기분이 좋죠.
들어요, 또. 새로.
아니, 피아노 오랜만에 쳤어. 피아노가.
아, 이게 지금 창피구나.
Thank you. 영어를 빨리 불러서 하려면 내가 지금 이제
윤희도 이쪽으로 나와.